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을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죠. 말라기서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이 말라기서는 구약의 뭐 마지막 성경책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구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39, 그렇죠? 36, 예, 말라기, 마지막 책인 거죠. 이 말라기는 메시아의 강림을 예언한 선지자들 가운데 마지막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라기 선지자보다 1000년 이상을 거슬러 올라가 수세기를 내려오면서 살펴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강림에 대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속도가 갈수록 더욱 증가한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지막으로 외친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거든요. 저는 말라기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만을 위해 방송하는 라디오 아나운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감히 가져봅니다. 그의 메시지는 마치 여러분은 지금부터 400년 후 세례 요한에게서 다음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400년이란 세월은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기엔 너무 긴 시간 아니겠습니까? 함에도 이와 같은 그 놀라운 은혜들이 이 가운데 잘 준비되고 정리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저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까요? 말라기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거의 없지만 말라기 선지자는 매우 재미있는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뛰어난 유머 감각을 발견하게 되는데 저는 여러분이 유머 감각이 없이는 훌륭한 선지자나 설교자가 될 수 없다는 것 아마 아실 겁니다. 전 사실 이런 부분에서 너무 약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그러므로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에서 유머스러운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자임이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인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뜻이죠. 70인역은 그것의 천사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사자입니다. 천사는 인간이나 또는 초자연적인 존재의 어떤 것이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교부들 중에는요, 말라기에 대해서 영적인 천사였다, 따라서 천사가 본 책을 썼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부들이 덜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견해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자유주의 학파들 있잖아요. 이 고등비평하는 사람들은 말라기서에 대해서 작자미상의 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말하는 그 의미는 단순히 사자를 의미하는 것, 그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의 직책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마치 천사에 대한 것만큼이나 극히 제한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말라기서가 작자 미상의 책이라면 그것은 선지서 가운데 유일한 작자 미상의 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말라기서가 그러한 규칙에 결코 예외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 이 말라기서 이 본 성경은 구약의 마지막 책이라는 점에서 특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라기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에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지 않나 싶어요. 말라기는 사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분의 사자였던 거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에게는 사자에 대해 알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본다면 뭐 편지를 배달해 주는 분이 새벽 1시에 아주 중요한 전문을 갖고 와서 현관 벨을 울릴 때 여러분은 그에게 그의 조상에 대해서 묻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역시 여러분에게 자신과 그의 가족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전보회사 직원의 조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 것이고 그의 조상이 어떤 사람인가, 뭐 어디서 왔는가, 뭐 어느 계열의 사람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특별히 이른 아침에 더욱 그러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갖고 온 전보의 내용입니다. 말라키는 단지 사자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이고 누구이고 뭐 실제적인 사람이고 천사이고 뭐 이런 것에 옥신각신할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지 아는 것에 노력하지 않는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내용에 충실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마가복음에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방법과 동일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복음서는 제각기 다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마태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면 그분은 당연히 다윗의 혈통에 속해야 하는 바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마태가 그분을 왕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하고 있는 마가복음은 그 저자인 마가가 좀 다르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족보를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 마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관심이 없으니까 이 족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는 것이죠. 종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그가 자기의 직분을 충실히 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사람에 대해 알고 싶은 가장 커다란 관심사가 바로 이것일 겁니다. 그러므로 마가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직분을 감당하실 수 있으시며 실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 독자들에게 보여주려고 참으로 노력을 했단 말이죠.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말라키 선지자의 예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메시지이지 말라키 그 사람이 누구이냐, 뭐 어느 지파냐, 어디 사람이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단 말씀이죠. 이렇게 저자 문제를 해석을 해보고 해결을 해보고 기록 연대로 넘어가죠. 말라키 선지자가 본 책을 시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다른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시하는 주전 397년은 아마 다소 후기에 해당될 겁니다. 말라키서가 기록된 것이 주전 5세기 말이라고 보는 현대 보수주의 신학자들의 견해도 있어요. 만약 그럴 경우 그것은 주전 397년과 가깝지만 그보다 다소 이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말라키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선지자 시대에 학개나 스가리아나 느헤미야처럼 사역했던 선지자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키는 느헤미야가 구약의 역사서들의 결론을 마친 것처럼 선지서들의 결론을 마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마 말라키는 아마도 느헤미야의 통치 시대나 혹은 그 바로 직후에 예언 활동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말라키의 중요 내용들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말라키는 사자였어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그의 메시지입니다. 말라키는 본 책에서 사자란 말을 한 세 차례에 걸쳐서 사용하고 있는데 세 번에 걸쳐 다른 사자들에 대한 놀랍고도 의미심장한 언급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찬양을 함께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말라키서의 중요 내용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그겁니다. 말라키서에서 사자라는 말을 세 번에 걸쳐서 사용하고 있는데 세 번에 걸쳐서 다른 사자들에 대한 놀랍고도 의미심장한 언급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말라키 2장 7절에서 나오는데 레위를 하나님의 사자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언을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든 사자와 모든 증인 그리고 모든 가르치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되세요? 요한계시록 2장 1절 우리는 일곱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이 잘 표현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2장 1절이 뭐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저는 여기에서 교회의 사자를 초자연적인 존재가 아니라 단순히 인간 사자로 볼 때 교회의 목회자가 아닌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동안 이렇게 목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지 목회자를 이처럼 사자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자를 가리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부르면서도 사자란 표현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보다도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이 저는 사역의 의미를 더 힘있게 만들어준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 말라키에 나오는 사자에 대한 표현을 보면 장차 오게 될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나의 사자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말라키 3장 1절을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신약의 말라키 선지자와 같은 인물로 구약의 말라키가 중단한 곳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자에 대해서 이 말라키서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언약의 사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라키 3장 1절에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게 됩니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의 사자는 분명히 성육신된 몸으로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경의 66권을 다 좋아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말라키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말라키가 갖고 있던 놀라운 유머 감각이라고 봅니다. 말라키 선지자가 당신의 사람들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뛰어난 유머 감각이 필요했던 거죠. 그것을 위해 그는 질의 응답 방식을 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용하신 선포나 질문을 인용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멸적이면서도 매우 냉소적인 방법으로 답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오만하고 불순하며 건방지고 모욕적이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나 실제 말라키 선지자가 전한 답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답변이라는 점에서 말라키 선지자에게 유머 감각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말라키서가 작지만 훌륭한 책이라고 하는 데는 뭐 저는 조금 더 뭐 제 주장을 굽히고 싶지가 않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이 말라키서 저랑 좀 쭉 함께 나누면서 크게 좀 좋은 교훈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말라키서는 어떠한 성경인가라고 하는 것 우리 서론에 대해서 그리고 저자 문제에 대해서 또 저작 시기에 대해서 그리고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이제 개요를 조금 볼까요?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고요. 1장 6절에서 2장 9절까지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에 대한 책망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2장 10절에서 17절까지는 백성들의 사회적인 죄를 책망하고 있고 3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두 사자에 대한 예언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7절에서 18절까지는 백성들의 종교적인 죄를 책망하고 있고 그리고 4장 전체에서는 여호와의 날과 그것의 안내 역할을 할 의로운 태양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1장 6절에서 2장 9절까지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에 대한 책망함, 그리고 2장 10절에서 17절까지는 백성들의 사회적인 죄를 책망하고 3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두 사자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3장 7절로 18절까지는 백성들의 종교적인 죄를 책망하고 있고 4장에서는 여호와의 날과 그것의 안내 역할을 할 의로운 태양에 대한 예언들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1장을 볼까요? 말라키 선지자는 느헤미야가 다룬 것과 똑같은 문제들을 다루게 되는데 이것은 말라키가 느헤미야와 동일한 시대의 예언 활동을 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문제는 제사장직의 타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방 족속과의 자폰과 자기들 이스라엘 아내들과의 이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행위에 대한 가혹한 심판을 행하시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다고요. 참 이혼이 서양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뭐 좀 자유스러운 것 같은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부분을 좀 느슨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요즘 세상이 그런데 목사님 좀 그런 면에서 좀 강의를 해줄 수 없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하곤 하는데 물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거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흔들림이 없단 말씀이죠. 조금 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강의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제 말라키에게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십일조와 예물을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한 것을 다루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분께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 거짓말하는 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을 듣는 것이 틀림없이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된단 말이죠. 듣지 아니하면 우리가 올바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볼까요?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키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기 말라키란 이름은 나의 사자란 뜻인데요. 말라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한 전보 회사의 배달부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랬습니다. 여기 경고는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하시는 매우 가혹하고 준엄한 징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말라키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모두를 향해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 가운데 버림받은 지파가 한 지파도 없어요. 그것도 아주 매우 흥미있는 일이죠.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오늘날 그들이 버림받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결코 버림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라키 선지자의 메시지는 전체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 열두 지파 모두를 향해 준 것입니다. 그들은 극소수적인 각 지파의 남은 자만 본토로 귀환을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몇 명만이 아니라 전체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말라키 메시지는 이스라엘 본토의 남은 자뿐만 아니라 돌아오지 못한 자들에게까지 향해서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들 사이에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노예 생활을 하던 포로 지역과 이스라엘 본토 사이에는 사자와 여행자들의 왕래가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게 어떤 메시지가 선포됐는지를 보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들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